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동지역 내 자국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비아 내 자국민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에는 현재 외교관 한 명을 포함해 한국인 35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어제 새벽 무장괴한이 수도 트리폴리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기관총 40여 발을 난사해 대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리비아 현지 경찰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은 무차별 테러 공격을 비난하고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전했습니다. 무아마르 가다피 전 지도자 축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리비아의 정치적 갈등과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이 오늘 알제리에서 열립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오늘 열리는 리비아 정치 세력들 간 회담과 오는 15일 유엔이 중재하는 모로코 회담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또 리비아의 정치 세력들이 권력 장악을 위한 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관들은 또 무장 세력들이 리비아의 정치 불안정을 이용해 리비아 안팎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5개 국가들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들 5개국은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역 다른 곳에서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북유럽 5개국 외교장관들은 발티케 연안에서 러시아의 군사와 정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노르딕 국가들과의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어제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오늘 당내 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올해 43살로 쿠바 이민자 출신인 루비오 의원은 오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 미리 공개된 루비오 의원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이 영상에서 루비오 의원은 미국이 강력한 세계 지도자가 돼야 한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은 루비오 의원에 앞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랜드폴 상원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스캇 워커 전 위스콘신 주지사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중국 최대 국영 석유회사를 이끌어온 장재민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후베이성 한장 중급 이민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장재민 전 회장은 뇌물수수와 거액의 부정자산취득,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재민 회장은 아시아 최대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의 모 기업인 중국 국영석유회사 회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중국 국영석유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작업 과정에서 석유업계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주요 야당 후보들이 불참을 선언해 오마르 알바시르 현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국민의회당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이번 선거가 수단 지역에서 합법성을 갖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장량입니다. 여기 미국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대권 도전이 공식화되면서 후보들의 대권을 향한 치열한 경주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힐러리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있기 전인 지난주에요. 벌써 힐러리를 반대하는 광고가 미국에서 최고로 번화한 도시인 뉴욕에 걸렸습니다. 사실 이 힐러리 전 장관은 1위를 달리는 유력한 주자면서 또 좋고 싫은 층이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힐러리 전 장관의 출마 선언 방식과 맞먹는 또 새로운 형식이라 화제입니다. 힐러리의 초상화를 담은 미술 작품이 여기저기 나붙었는데요. 이 그림에는 비밀스러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또 짧은 문장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트위터에는요. 내가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비아 벵가지 미 영사관 피습 사건 당시 숨진 미국인 외교관들의 사진도 함께 올라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를 질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권 주자가 뛰면 후보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이른바 안티운동가들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1도에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2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살펴볼까요? 북한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황해도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7도에서 22도로 또 북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 8도에서 15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 맞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21도 분포되겠습니다. 개성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5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브룩스 앤 던의 노래 Only in America 들으시고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 거액을 기부해온 사람들이 주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역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죠.
맞습니다. 그동안 언제 발표하나 하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는데요.
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드디어 어제 일요일에 2016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I'm getting ready to do something too. I'm running for president. Americans have fought their way back from tough economic times, but the deck is still stacked in favor of those at the top. Everyday Americans need a champion, and I want to be that champion. So I'm hitting the road to earn your vote, because it's your time, and I hope you'll join me on this journey.
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나도 뭔가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라고 선언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일요일인 12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2분이 조금 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이 동영상에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대선에 나간다고 선언하고 나서 아주 짧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죠.
네,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미국인들이 매일 챔피언, 즉 읍등가는 선수를 필요로 하는데
네.
자신이 미국인들의 챔피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영상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미국인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표를 얻으려고 길을 나서고 사람들이 자신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는 클린턴 전 장관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변호사에다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고요.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원했고 바락 오바마 1기 정부에서는 국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물론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통틀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이 두 번째 대선 출마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두 번째로 나서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출마를 선언하는 방법이 옛날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대개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선언할 때는 보통 큰 장소에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길게 연설하면서 선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008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발표할 때도 그랬었고요. 또 상대 당인 공화당의 후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번에 공화당 쪽에서 출마를 선언한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나 랜드 폴 상원의원도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대선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는 달랑 동영상 하나만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 계산된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미국 내 언론이 이 클린턴 전 장관 측이 이번 대선 경선에서 go slow, go small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가고 조금씩 간다라는 말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제 번역하면 그런 뜻인데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을 대규모로 모아놓고 떠들썩하게 유세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장소에서 많지 않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세하는 방식을 뜻한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 측은 이를 위해서 이 유권자들의 집이나 사업체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소규모 유세를 많이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드디어 했는데요. 공화당 쪽의 반응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먼저 레인스 프리스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보인 반응을 볼까요?
네.
공화당이 힐러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공직에 있을 때 실패한 정책이나 또 정치적 추궁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 이걸 쓰겠다고 말한 거죠.
네.
다음에 이 공화당 경선에 나올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미 경선에 나온다고 선언했던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클린턴 전 장관이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대표한다고 비난하면서 이 미국인들이 이제 2016년에는 보수 후보를 뽑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역시 공화당 경선에 나선다고 발표한 사람이죠. 랜드 폴 상원의원도 10일 일요일에 몇몇 TV 방송에 나와서 해견했는데요. 특히나 이 자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관여하는 클린턴 재단이 여성 인권을 짓밟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는 후원금을 받았다면서 이런 사실을 보면은 여성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클린턴 전 장관의 말이 위선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덕담이 나왔겠죠.
물론입니다. 먼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그 클린턴의 출마 선언이 나오기 전인 11일 파나마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뛰어난 후보고 또 앞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클린턴의 뒤를 이어서 국무장관직에 오른 이 존 케리 현 국무장관도 어제 ABC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의 일을 아주 멋지게 해놨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잘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네.
그 밖에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벌써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제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경선뿐 아니라 이제 경선을 통과하게 되면 그 직면할 본선에서 자신의 정책을 밝혀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클린턴이 몇몇 현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대외 정책을 볼까요?
예.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나라로 공존하는 방안을 지지합니다. 다음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관련해서는 시리아 내 온건파 반군을 돕는 데 실패하면서 초래된 권력 공백이 이 ISIL이 득세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요즘 한창 말이 많은 불법 이민자 문제하고 기후변화 문제, 또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힐러리 전 장관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문제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네.
빨리 연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문제는 사실 지난 2008년 경선 때는 반대하는 자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경제 문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이 클린턴 측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린턴과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클린턴 전 장관이 최종 임금을 올리고 또 중상층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주고 또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힐러리 전 장관, 민주당 경선이 내년부터 시작이지만 또 벌써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작업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이죠. 이 미국 중부에 있는 아이오와주를 방문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이 동부 뉴햄프셔주를 찾아서 자신이 밝힌 Go Small, Go Slow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민주당 경선 발표를 한 가운데 진보 성향을 가진 거액 기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 유력 신문의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진보 성향을 가진 한 단체의 움직임을 소개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네.
이 단체가 바로 민주주의 동맹입니다.
네, 그럼 민주주의 동맹이 힐러리 출마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는 건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조직이 힐러리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활동하는 조직은 사실 아닙니다.
네.
이 민주주의 동맹이 이미 10년 전에 구성된 조직인데요. 이들은 민주당에 큰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말을 주고요. 또 미국 사회에 진보적인 가치를 세우는데 필요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특히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의회를 장악하는 방안에 이 조직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민주주의 동맹이 곧 미국 샌프란시스코주에서 2020 비전이란 주제로 진보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는 건가요?
네, 2020 비전이란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장기 전략에 집중할 텐데요.
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주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회 권력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로 지방에 있는 주의회를 뜻합니다.
네. 민주당이 현재 이 공화당의 연방의회를 빼앗겼고 또 다른 많은 주의회에서도 공화당이 득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게 논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걸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동맹이 조직 회원들에게 기금 모금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네.
현재 이 조직의 이 중요 회원이 모두 110명 있는데요. 이 회원은 1년에 최소한 20만 달러를 기부한 사람만 될수 있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주의 동맹이 최근 몇년새 3천만 달러를 모았는데, 이 액수가 앞으로 5천만 달러가 돼야 된다고 이 회원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동맹 측은 또 이를 위해서 미국 내 20개 주에서 하위 조직을 확대해서 이 기금 모금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쭉이 정치 관련 소식인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투표 방법이 눈길을 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선거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투표장에 직접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나 손전화로 투표하는 이른바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답니다.
네. 뭐,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 시간이나 비용도 줄고 또 편리하게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려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이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 선거에서 이런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몇몇 지방선거에서 이 전자투표 방식이 이용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현재 21개 주에서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온전한 의미의 전자투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주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는 한정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전자투표가 이미 도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주정부가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좀더 발전된 전자투표 방식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 관련해서 연방정부가 관련 지침을 보강했다고요.
네, 이 기존 지침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만든 것이라 새로운 지침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전자투표기 제조업체들이 안전성과 장애인 규정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시험한 다음에 주정부가 전자투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또 보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남의 기계에 침입하는 행위를 해서 정보를 도둑질하는 그런 해킹 사례 걱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을 뽑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더 큰일이 되겠죠.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전자투표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데요.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다우 존스에 관해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부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다우 존스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우 존스 지수가 얼마 내렸다 또는 얼마 올랐다라는 말로 경제 뉴스가 시작되곤 하죠. 네. 이 다우 존스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인데요. 아마 그 북한 청취자들에겐 좀 낯선 개념일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양말을 판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장말당에 내다 팔려면 적어도 쉰켤레는 만들어서 팔아야 할 텐데, 네. 문제는 그 질 좋은 양말을 만들 기발한 생각도 있고 또 기술도 있지만 양말을 만들 실하고 기계를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투자를 하라고 제안하는 거죠. 친구에게 100달러만 투자해라. 나도 100달러를 낼게. 그래서 나중에 양말을 팔아서 이윤이 생기면 너와 내가 그 이윤을 반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제안하는 건데요. 네. 이 말로만 하면 또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약속을 담은 증서를 하나 줘야겠죠. 이때 친구에게 주는 증서를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은 회사 운영의 밑천이면서 회사의 소유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투자자의 소유권, 즉 주식으로 세워지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식회사의 주식이 두 개 발행됐는데 그중 한 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50%의 소유권을 가지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 주식이 100개 발행됐는데 그중에 한 개를 갖고 있으면 1%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윤이 안 남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요. 반면에 다른 회사가 더 잘 운영되는 것 같으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런 주식회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정말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이 오가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많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바로 주식시장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재화가 아닌 주식이 오가는 장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이 나라마다 또 주식의 그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대표 주식시장이 다 있습니다. 미국은 1792년에 출범한 뉴욕 증권거래소가 대표적인데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표적인 종합주가지수가 바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이 다우존스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 30곳의 주가를 산술평균해서 지수를 낸 것인데요. 미국의 증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다우존스 지수, 사람의 이름을 딴 용어죠?
네, 맞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공동 창간자 이 찰스 다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찰스 다우는 1882년에 에드워드 존스 또 찰스 버그 스트리저와 함께 다우존스 앤 컴퍼니를 설립하고 1883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전신인 Customers Afternoon Letter이라는 이 두 쪽짜리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창간한 다음인 1884년에 찰스 다우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 11개를 골라서 이들의 평균 주가를 계산해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다우지수가 탄생한 겁니다. 이후 1896년부터는 다우존스 지수가 매일 신문에 실리게 됐고요. 1928년에 30개 종목으로 확대된 뒤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다우지수가 30개 기업의 주가만 다루고 있다니까 의외네요.
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 하나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들인데요. 속성 음식점인 맥도날드, 비행기 제조회사인 보잉, 소매업체 월마트, 또 컴퓨터 회사 IBM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우존스 지수가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우지수는 보통 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뜻하고요. 다우존스 평균지수를 줄여서 다우존스, 다우지수, 또 그냥 다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업평균지수 외에 운수업계 그 평균지수와 공공업종 평균지수 등이 또 따로 있고요. 최근엔 아시아 국가의 30개 우량기업의 주가지수를 보여주는 아시아다우, 유럽다우, 또 글로벌다우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이 30개 우량 기업의 주식 동향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이 30개 기업이 시대에 따라 변화를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30개라는 종목수는 90년 가까이 변함이 없지만 기업의 종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초기에만 해도 다우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대부분 철도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회사는 산업평균지수에서 운송업평균지수로 빠지게 됐고요. 네. 거기다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환경이 바뀌면서 식품이나 에너지 또는 IT, 그러니까 정보기술업체 등이 다우존스 지수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개별 기업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서 편입 종목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지수를 미국 경제사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달에 인기 손전화기 아이폰과 또 판형 컴퓨터 아이패드 등을 만드는 첨단기기 회사죠. 애플이 다우존스 지수에 선정돼서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보기술업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애플이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AT&T를 대체해서 다우존스 지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AT&T는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 후 98년 5개월 만에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는데요.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애플이 AT&T를 대신해서 다우지수에 편입되는 것을 이 산업의 중심이 정보기술 분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이번 신규 편입으로 다우존스 지수 내 IT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등 총 6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다우지수를 미국 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굳건히 다우지수를 지키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까?
네,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포함됐던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 딱 하나인데요.
네.
이 백열등을 만든 사람이죠. 그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기업 제네럴 일렉트릭, GE입니다. 1980년대 이후 그 유명한 경영인인 잭 웰치가 CEO를 맡으면서 GE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GE도 그 편입 종목에서 두 번이나 빠졌다가 다시 편입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지수. 하지만 너무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하죠.
네. 이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널리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30대 주식들이 미국 총 주식시장 가치의 5분의 1,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16,000개가 넘거든요.
네.
그 가운데 단지 그 30개 종목만을 평가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미국 증권사들은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많이 하죠.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대기업 500개를 뽑아서 만든 지수인 S&P 500 지수를 대표 지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영국 락 그룹 퀸이 1970년대 말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We are the champion 골랐습니다.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brought me fame and fortune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I thank you all, but it's been no bed of roses.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미국에서 대부분 선거는 직접 선거지만 대통령 선거만은 예외인데요. 유권자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뽑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선거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가끔 일반 투표에서 승리하고도 선거인 수에서 패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러려면 미국 헌법을 수정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F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미국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이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F is for federalism.
네, federalism, 연방제, 연방주의란 뜻이죠.
맞습니다. 미국의 정식 명칭은 아시다시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죠.
네.
이 미국은 여러 주가 모여서 하나의 유니온, 연방을 이룬 국가입니다. 지난주에 선거인단 제도를 얘기하면서 여러 단점이 있지만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에는 적합한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국은 왜 이런 연방제를 채택하게 됐는지 또 연방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합중국 국민들은 보다 완전한 연방을 건설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확보하고 공동의 방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 본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하는 바이다.
네, 미국 헌법 서문의 내용인데요. 1787년에 미국 헌법을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다 완전한 연방을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연방은 어떤 제도인지 벤더빌트 대학교 법과대학 로버트 마이코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In simple terms, it describes a
연방제는 간단히 말하면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정부가 같은 영토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요. 저는 남부 테네시주에 살고 있는데 저는 테네시 주법과 연방법 모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연방이 아닌 단일 국가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런데요. 하지만 연방 국가는 단지 미국만은 아닙니다. 브라질과 캐나다, 러시아 등도 연방 국가인데요. 하지만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이나 관계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방이나 외교 등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담당하고요. 치안 유지와 같은 내정은 주정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권한이 배분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연방제를 채택하게 됐을까요?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과 앤드루 네이슨 교수입니다.
They chose federalism because the
여러 주가 이미 식민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제를 택했죠. 13개 주, 그러니까 미합중국 독립 당시에 13개 영국 식민지가 모여서 연방 국가를 형성하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정부가 세워져 있었고 그 권력 구조에 맞춰서 연방 정부를 세워야 된 겁니다. 그동안 미국 중앙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권한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만 미국의 각 주정부는 여전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권한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18세기 당시에는 13개 식민주의 권한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런 각주의 권한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주와 주 사이의 교역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외교나 국방 같은 문제를 담당할 중앙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방제를 택한 겁니다. 처음에 이 연방은 느슨한 형태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권한이 더 커졌는데요. 다시 로버트 마이클스 벤더벨트 대학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지금과는 다른 헌법이 있었죠. 연합규약이라고 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었고요. 중앙정부 권한이 매우 약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당시 중앙정부 기능에 실망해서 지금 같은 헌법을 새로 만들고 연방제 국가로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정부 권한이 강해졌고요. 한때 주정부가 담당하던 일들도 일부 연방정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경제가 지역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면서 연방정부가 교역과 경제, 상업 거래를 규제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졌고요.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이 확대된 거죠.
미합중국을 이루는 50개 주는 각각 별개의 사법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불법인 일이 다른 주에서는 합법이기도 한데요.
A historic moment for supporters of marijuana legalization in the U.S.
Washington City Council approved a law legalizing same-sex. 동성 결혼과 대마초 흡연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연방법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 23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고요. 워싱턴과 콜로라도 등 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나이와 장소 등 여러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오락용 대마초 역시 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은 여전히 대마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버지니아 주민이 인근 워싱턴 DC의 친구 집에 가서 대마초를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DC 법으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 아래서는 불법 행위인데요. 미국에서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마이코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can't order the state.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어떤 법을 통과시키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치를 보장해야 하는 거죠. 물론 연방정부가 나서서 연방마약법을 시행할 수도 있겠죠. 연방 요원들을 동원해서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인력이나 예산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제도에 의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초가 합법인 주에 가서 연방정부가 연방마약법을 시행할 테니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정부가 이제 대마초를 불법으로 처벌하고 싶지 않다. 연방정부를 도와주고 싶지 않다. 이러면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연방 요원을 더 많이 고용해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그러기 힘듭니다.
이런 연방과 주 사이의 갈등이 최고점에 달했던 예가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남북전쟁인데요. 노예제도 문제로 남부주들이 반기를 들고 미 연방에서 이탈한 겁니다. 결국 4년 넘게 걸린 전쟁 끝에 북부 연방군이 승리하면서 미합중국이 영구히 분리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법이 다르니 혼란도 많습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다가 메릴랜드주로 이사를 간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새로 받아야 하고요. 의사나 변호사, 부동산 중개사 등도 그 주에서 활동하려면 새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장점도 많다고 마이코스 교수는 말했는데요. 각자 그 주의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연방 차원에서 규제한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 차원이나 다른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면 각자 자기들 신념에 맞는 정책을 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정하면 그 지역 주민에게 더 적합한 정책을 세울 수 있고요. 사람들도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주들이 연방정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연방정부가 폭군처럼 압제 정치를 하고 개인 권리를 탄압한다면 주가 여기에 저항할 수 있죠. 연방정부 행동에 항의하고요. 연방 차원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서 연방정책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 역시 주정부가 주민을 탄압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페더럴리즘, 연방제 알아봤습니다. 이 장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효율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제도가 아닌가 싶나요?
네, 맞습니다. 뭐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정부는 독재 정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제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정부가 반드시 효율적인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오히려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연방의회가 그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대통령 거부권이라든가 이렇게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는 장치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런 복잡한 연방제 국가로 탄생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로버트 마이쿠스 벤더빌트 대학교 교수는 제임스 매디슨을 꼽았는데요. 제임스 매디슨,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또 미국의 4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마이쿠스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연방제란 개념을 제임스 매디슨이 제안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가장 숭고한 특성이 바로 연방제인데요. 대부분 제임스 매디슨이 설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고란 일련의 글에서 연방제의 장단점을 설명했는데요.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국인들에게 헌법 초안 내용을 알리고요.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임스 매디슨과 몇몇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연방제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할 만한 인물입니다.
ABC 아메리카 오늘 부지영 기자와 함께 Federalism, 연방제 알아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blow off steam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Please forgive me for yelling at you. I had such a bad day. I just needed to blow off some steam.
It's okay. I understand. You know, when my friend Rebecca needs to blow off steam, she goes for a long bike ride.
본문에서 맥스가 Please forgive me for yelling at you. 소리 질러서 미안해. 용서해줘. I had such a bad day. I just needed to blow off some steam. 오늘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 어떻게 해서라도 나쁜 감정을 풀어버려야 해서 그랬나 봐. 라고 하자 줄리가 It's okay. I understand. 괜찮아. 이해해. You know, when my friend Rebecca needs to blow off steam, she goes for a long bike ride. 내 친구 레베카는 화가 쌓이면 자전거를 타고 먼 데까지 갔다 와. 라고 말해줍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Please forgive me for yelling at you. I had such a bad day. I just needed to blow off some steam.
It's okay. I understand. You know, when my friend Rebecca needs to blow off steam, she goes for a long bike ride.
Today's expression is blow, B-L-O-W, blow, off, O-F-F, off, steam, S-T-E-A-M, steam,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That's what people do when they need to get rid of negative or bad feelings. This phrase comes from steam engines. Blow off steam, 직역하면 김을 불어날린다, 증기를 뿜어내다 라는 뜻이죠. 결국 울분을 터뜨리다, 화를 발산시키다,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를 푼다는 말입니다. When pressure builds up inside, the engines must release steam. 증기기관 내부에서 압력이 늘어나면 기관은 증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Even a boiling kettle pot will give off steam. 또는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면 김이 나기 마련이고요.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음에 품고 있는 나쁜 감정을 날려버려야죠. 잘못하면 터져버리니까요. So when someone blows off steam, it's saying that they are releasing all the pressure, stress, or other feelings.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줄리한테 소리까지 지를 정도로 하루가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했던 모양입니다. 맥스가 미안해하며 Please forgive me for yelling at you. I had such a bad day. I just needed to blow off some steam. 오늘 하루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 어떻게 해서라도 나쁜 감정을 풀어보려 해서 그랬나 봐.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Exercising is a good way to blow off steam. 라고 하면 화가 쌓일 때는 운동으로 날려버리는 게 최고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Please forgive me for yelling at you. I had such a bad day. I just needed to blow off some steam.
It's okay. I understand. You know, when my friend Rebecca needs to blow off steam, she goes for a long bike ride.
Let's review. Blow off steam. That's what people do when they need to get rid of negative or bad feelings. Blow off steam. Blow off steam.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샘 스미스의 노래 I'm not the only one 골랐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98년 4월 13일 오늘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신교파인 위그노에게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준다는 내용의 낭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6년간 프랑스를 피의 공포로 물들였던 종교전쟁이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15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을 믿는 구교와 위그노를 믿는 신교파로 나뉘어져 종교적인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종교전쟁인 위그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위그노 전쟁이 한창이던 1589년 프랑스 국왕에 오른 앙리 4세는 즉위하자마자 이 지긋지긋한 종교전쟁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먼저 종교를 바꿉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다른 파와 손을 잡아야만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교파였던 앙리 4세는 구교파인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1598년 오늘 낭트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앙리 4세가 자신의 종교까지 버리면서 종교 통합에 힘을 쏟은 결과 종교 전쟁은 그 막을 내리고 프랑스는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해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이던 1958년 4월 13일 오늘 미국의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단단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23살의 젊은 피아니스트 벤 클라이버는 이번 우승을 통해 단번에 미국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당시 그의 연주에 매료된 심사위원들은 소련의 대통령을 찾아가 미국인에게 우승을 줘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상을 주었다는 일화는 그의 연주가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를 엿보게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클라이버는 공항에서 소련 사람들이 매우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며 소련에서 받은 인상을 말했습니다.
They are very warm individuals. They love very strongly.
클라이버는 냉전 시기 단절됐던 미국과 소련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문화 외교 사절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